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 JCPOA 보고는 현재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핵 합의 보건을 위한 협상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은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합의는 분명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주 새 우리가 들은 어느 것도 이란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이란 국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통해 보여준 놀라운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의 초점은 이란인들이 하는 것을 조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계 22세 여성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란 당국에 의해 구금돼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이후 이란 내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 주 연합군사훈련 중 자국 국경 인근에서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를 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해당 연합훈련을 우리나라 극동지역의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그런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일본 측은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동원된 하이마스 기종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와 동일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밝힌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군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에 동참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도 크이우 지역에 이란제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크이우 외에 남부 미콜라이우시에도 이날 밤 폭격으로 5층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비탈리 김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건물 잔해에서 11살 남자아이를 구조한 데 이어 오늘 아침 현재 구조대원들이 7명을 추가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주지사는 붕괴된 아파트가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며 통상 군용기를 목표물로 하는 이 미사일을 러시아가 점차 지상 공격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추가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4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날 프랑스 E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몇 주 안에 레이더와 방공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이 지난주 OPEC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 감축 결정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간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주 안에 석유 감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1년간 중단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몇 주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내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OPEC 플러스의 원유 생산 감축 결정과 관련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 재평가의 일환으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로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해군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장거리 전략미사일의 성능과 위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추가 지렛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1m, 서해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서해로 발사하며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무한대로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발사된 두 기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2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 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 위기, 전쟁 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전략 무력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 핵 전투 무력에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벌인 탄도미사일 도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개적으로 발사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1월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발사 사흘 뒤 보도를 통해 9137초를 비행해 1800km 기해선의 목표섬을 명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거리 면에서 이번에 200km 정도 더 늘려 발사한 셈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외관상 1월 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더 오랜 시간과 더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 조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 때 두 종류의 신형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이번에 발사한 것과 형태가 같은 순항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사거리를 늘려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핵 전략, 무력,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거점에 대한 공격 능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핵미사일 공격의 다양성을 과시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로 다양한 타겟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핵을 얹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고도 비행 특성을 갖고 있지만 속도가 낮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나 패트리언 미사일에 요격되기 쉬운 취약점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 미사일의 발사 장소는 도로로 추정되고 김 위원장은 아치형 지붕이 식별되는 실내에서 관측 모니터를 보는 점으로 미루어 도로 인근 터널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도로 터널을 이용해 은폐, 엄폐하면서 미한의 탐지를 막고 킬체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은 도로 터널 안에서 모니터가 켜져 있고 하는 걸 봐서는 그 안에서 착란을 했잖아요. 발사되는 모습을. 그걸 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서 한미의 정보 감시망이 좀 촘촘해지고 한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며 전술핵 운용부대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에이테킴스 KN-24보다 직경이 더 작은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만한 북한의 소형화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KN-23, 24부터 시작하는 소위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을 제대로 탑재하는 것도 지금 7차 핵실험에서 목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순항미사일에 장착할 탄두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거는 더 어려운 얘기예요.
양 부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 무력 강화를 김 위원장이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과장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1년에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훈련을 마무리하는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의 핵 무력에 대한 외부 사회의 불신어린 평가가 자존심을 건드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미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가 낮거든요. 정말 능력도 안 되는데 수준 떨어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북한을 자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미가 위압감을 느끼고 이런 분위기면 괜찮은데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한 거죠.
한편 미한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자산이 탐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금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수준의 확장 억제 강화를 요청했다는 국내 매체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미한이 핵 추진 잠수함 등 미 측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대북 원칙을 명시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영내 전략이라는 장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제목 아래 소개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신미국 안보센터와 조지타운 대학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위협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to keep our eye on more than one ball at one time. The DPRK has not halted its forward progress.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란은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또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왔으며 계속해서 영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여기에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타이완 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 인도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국방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미국과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 다자 간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날 연설에서 거듭 아태 지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Indo-Pacific, we've reaffirmed our ironclad commitments to our treaty allies, lifted our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to new levels of vitality.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동맹들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본, 한국, 호주와의 조약 동맹을 새로운 차원의 활력으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파트너십인 쿼드를 강화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방침을 천명하는 국가 전략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가안보 전략이 미국이 어떻게 우리의 주요 이익을 증진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며 안전한 세상을 추구할 것인지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48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우리의 비전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은 권위주의 통치와 수정주의 대외정책을 결합한 강대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침략전쟁을 벌이거나 준비하고 다른 국가의 민주적 정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며 기술과 공급망을 강화과 억압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등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전을 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거부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합류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 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할 수 있는 점증하는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C's assertiveness at home and abroad is advancing an illiberal vision.
중국의 국내외에 대한 자기 주장은 서구와의 경쟁에서 경제, 정치, 안보, 기술 영역에 걸쳐 비자유주의적 비전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우리는 다른 소규모 독재 국가들도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국제 질서가 우리의 명확한 목표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수단과 원천에 대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가 연대를 구축해 국제 전략 환경을 형성하고 공동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대국과 전략적 경쟁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차단할 역량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전략적 도전 외에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내에서 공동도전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쟁자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대의 핵심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투트랙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추가 지렛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자들과 대북제재 회피 조력자들을 특정하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의 정책과 정책 변화와 관련한 사안은 한국 정부가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양자적으로 또 한국, 일본과 삼자적으로 분명히 한 것처럼 북한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 is a seventh nuclear test for our part, we have made clear ourselves, we've made clear bilaterally.
이어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 증가시켜온 도발이 북한에 추가적인 지렛대를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감내해야 할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DPRK has the erroneous belief that the types of provocations that it is
이어 우리가 본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켰을 뿐이라며 도발은 정권을 규탄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분명히 어떤 추가 지렛대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 최근 몇 주 동안 강화한 여러 도발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질 대상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자들과 이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최근 발표된 것처럼 북한의 조직적인 제재 회피를 돕는 자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이건 우리 정부 당국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며 최근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that as long as the DPRK continues with its provocations.
다만 이건 우리가 인도 태평양과 뉴욕,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대량 살상무기를 우선시하는 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But it is also something that we will continue to discus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in the Indo-Pacific.
이어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비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우리의 영내 이익뿐 아니라 조약 동맹의 이익에도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과 캐나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모든 불법 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하는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캐나다가 11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규탄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를 방문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 간의 양자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캐나다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포함해 해상 불법 활동을 파악하고 조사하며 대응하기 위한 조율과 협력을 더욱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어 캐나다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군사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양측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조율하고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캐나다는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13일까지 일본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으로 이동해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B-61 전술핵폭탄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 수량이 적은 데다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에 노출될 위험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재배치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미국 전술핵 무기로 공중투하용 B-61 전술핵폭탄을 꼽았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현재 2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며 다른 전술핵무기들은 모두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200 tactical nuclear weapons. It's the B-61. That's it. We got rid of all the others. Half of them are deployed in Europe. We could obviously.
코브 전 차관보는 전술핵무기 200기 중 절반은 유럽에 배치됐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에 따라 전술핵을 대거 폐기했고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도 이때 철수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수십 킬로톤 내외의 저위력 핵탄두를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폭탄 등 단거리 투발수단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략핵무기는 고위력 핵탄두를 장거리 투발수단에 탑재합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만일 미국이 한국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B-61 전술핵폭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U.S. were to station tactical nuclear weapons on South Korean soil, then that would be the B-61 bomb, which can be.
세모 전 조정관은 B-61 전술핵폭탄은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량이 가능한 F-16, F-35, F-15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폭탄과 전투기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한국으로의 재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pparently has only about 200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s all of them.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단지 200기에 불과하고 그중 100기는 유럽에 배치됐고 나머지 100기가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모두 중력폭탄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투하해야 하는데 제한된 숫자의 전투기마저 유럽에 이미 전개한 상황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it could do is lower the bar for a North Korean attack or nuclear attack because you now have a very high value target in.
클링너 연구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높은 가치의 목표물이 고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2일 VOA에 전략 무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rategic assets are so important that we really don't want them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threats that exist. It really makes no sens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전술핵을 전략적인 장소에 배치해서 몇 분 만에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술핵 한국 배치에 대해 일각에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 내에는 조약 동맹일지라도 미국 핵무기를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군축 지지자들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정치적 부담에 대비해 충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반발과 반핵 운동가들의 시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한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a version of the Trident missile that has a low yield warhead. So that can be used in a tactical nuclear role.
세이머 전 조정관은 잠수함 발사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저위력 탄두이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이 밖에 본토에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북한을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무기들은 모두 미한동맹 구조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태평양 상에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들 중 하나 이상을 오로지 한반도용으로 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Trident submarines. U.S. could take one or more of those submarines and dedicate it to Korea and tell North Korea.
베넷 연구원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6천 마일 이상이기 때문에 태평양 어느 곳에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타 지역에서 핵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것보다 한반도상의 핵무기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맥스웰 연구원은 핵 사용에 시간은 큰 변수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ou're not in an artillery battle. You are making a decision to launch a strategic weapon. You know, whether it's minutes or hours, it's not going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you're talking about
맥스웰 연구원은 이것은 포병 전투가 아니다라며 전략무기 발사 결정에 몇 분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끝낼 정도의 대대적인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내릴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며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재래식 무기 사용과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거듭 거론되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자체 핵 개발, 미국 핵무기 한국 배치, 핵 공유 세 방안 중 핵 공유가 차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would not give South Korea control over U.S. nuclear weapons. Even General LaCamera has no control over U.S. nuclear weapons. That's retained by the president.
클링너 연구원은 나토식 핵 공유가 한국에 미국 핵무기 통제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국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사령부로 지시가 내려간다며 전문가들은 나토식 핵 공유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광범위하지 않으며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한국이 거부권을 갖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핵무기가 어떤 목표물에 대해 어떻게 몇 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확산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한 양국 모두 미한 동맹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2018년 북한의 암호화폐만 구축을 시도하면서 이를 대북지원으로 포장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대북지원을 관행적 지원 패키지라고 부르며 서울시 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질 그리피스 씨가 2018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지원을 의미하는 에이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미상의 인물들과 대화하며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연결망 구축을 한국의 에이드 패키지, 즉 대북 지원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였던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올해 4월 6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당시 텔레그램 대화에서 북한 노드 구축을 활발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에리카라는 인물을 지칭한 뒤 그녀가 한국의 대북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그런 일, 북한 노드 구축을 마법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내가 자금을 모으고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문건에서 메시지 수신인을 이더리움의 창립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관계자들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에 그리피스 씨는 북한 노드 구축과 같은 일에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노드 구축이 이더리움이 아닌 한국 정부 차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북한 노드 구축에 대해 만약 한국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면 나는 도울 것이지만 단지 돕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더리움 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에겐 그것을 지원 패키지라고 말하지 말라, 알고 있지라고 지적하자 그리피스 씨는 나는 유엔 문건에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지원 패키지로 불리는 것을 봤으며 에리카에게도 그것을 한국의 관행적 지원 패키지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제안할 만한 다른 표현이 있느냐고 되묻자 이 이더리움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며 나는 내가 기이한 일에 발을 디디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인물이 한국의 민간기관이 북한에 지원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허용되느냐고 질문하자 그리피스 씨는 한국 민간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나는 너희 둘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리피스 씨는 나는 그러한 지원 패키지의 존재를 발견했을 뿐이고 제재 체제는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며 한국 서울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이 이더리움을 위해 멋진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는 만큼 따라서 우리가 서울에 연구센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에리카에게 맡기면서 그들이 이끌고자 하면 그들에게 북한의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연락처를 제공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명히 하자면 10% 미만의 가능성일지라도 북한의 노드가 구축된다면 이는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이 그들의 의지로 북한의 노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이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언급한 지원 패키지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재 면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지원을 희망하는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활동을 심사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온실 건설 지원을 희망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으로 미뤄 그리피스 씨는 서울시 등과 노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인도적 지원 패키지로 만들어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는 계획을 구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피스 씨는 일주일 뒤인 24일 CCO, 즉 공모자 5번으로 명명된 또 다른 인물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의중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또 다른 문건에서 공모자 5번을 한국의 사업 연락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이 대화에서 북한 노드 문제와 관련해 묻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이더리움 재단은 이 문제에서 물러서야 하지만 한국이 우리의 비위를 맞추고자 한다면 북한으로 그러한 노드 구축 자금을 보낼 방법을 찾아준다면 매우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제재를 두려워한다며 내가 보기에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검찰이 공개한 문건을 토대로 그리피스 씨가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는 이메일을 통해 북한 내 이더리움 관련 기관 설립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이때 서울시 정부와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상의 인물은 2018년 6월 29일 그리피스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한국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화 중에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며 100% 확정된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리피스 씨 사건을 수사한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한국인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BOE의 질의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UN에서 주도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저항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예단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럽의 벨기에와 미국 워싱턴을 잇따라 방문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2일 VOA에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기류가 북한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미러 관계의 악화, 지난주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방안이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에서 부결된 여파가 유엔 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유럽연합에서도 그런 우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VOA에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이 지난해와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강력한 내용을 담는다면 컨센서스, 즉 합의가 아닌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 러시아 등이 강력한 내용에 반발해 표결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엔에선 주요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지난 6일 중국 신장에서 발생한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 토론하는 방안이 서방 국가 주도로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한국 등 17개국은 찬성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9개국이 반대했고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통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많은 나라의 반대로 토론 기회조차 차단된 겁니다. 아프리카는 특히 소말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국이 중국을 지원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경제를 지원하는 약소 국가들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China has gone to African countries with loans and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차관과 인프라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유엔에서의 표결 지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금은 중국이 표적이지만 내일은 다른 개발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회유와 압박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다른 개발국의 표결 지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주 러시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탄압을 조사하는 특별보고관 임명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7개국, 반대 6개국, 기권 24개국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지난 4월 유엔 총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켰던 때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약소국뿐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비난보단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의 인류 보편적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이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하고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받는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가 이사국에 선출되자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12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 비자유국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유린을 주시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인권 상황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레코 교수는 또 인권 탄압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누그러뜨리는 건 인권 침해와 싸우는 유엔의 진지한 개입에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내 부정적 기류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기존 결의가 이미 강력하기 때문에 새 결의안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표결 여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depends how much effort is being put in by
컨센서스가 아닌 표결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쪽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에 달려 있지만 지금으로선 세 나라에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과거 표결에서 결의안 반대국이 매우 적어 관련국들이 수치를 당한 이후 표결을 주장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15년 마지막 표결을 끝으로 이듬해부터는 표결을 요구하는 나라가 없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돼 왔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15년 유엔 총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9개국, 반대는 19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브레코 교수는 이번 77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되지 않으면 실망스럽겠지만 합의를 위한 약화된 초안보단 인권 침해에 관한 실증적으로 견고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결의안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곧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임기 중 중국 정부로부터 자국 내 탈북민 실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지만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11 VOA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결의안 등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과 인권 문제가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정전의 양면 같은 거고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공조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유엔에 가게 되면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인데 거기서 이제 언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대사관들을 만날 거고 그렇게 연결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지금껏 방영된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1m, 서해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8도 되겠습니다. 강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해주는 최저 12도, 최고 21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장지는 최저 0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1도, 최고 15도, 선봉 최저 7도, 최고 17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m 사이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는 0.5에서 1m 사이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내 일부 점령지를 강제 병합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긴급 특별총회에서 찬성 144표,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영토 4곳에서 러시아가 실시한 찬반 주민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전 세계의 압도적 다수가 표결을 통해 유엔 헌장을 옹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합병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 시도를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 세계가 러시아의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욱 단결하고 더욱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의안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지해준 나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르이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투표 결과가 놀랍다면서 각국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고 헌장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당사자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보리 결의가 무산됨에 따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결의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이 지난주 OPEC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 감축 결정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간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주 안에 석유 감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1년간 중단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몇 주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내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의 석유 생산 감축 결정과 관련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 재평가의 일환으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로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수도 크이우 지역이 이란제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AP통신 등 외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크이우 외 남부 무콜라이우시에서도 이날 밤 폭격으로 5층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비탈리 김 무콜라이우 주지사는 건물 잔해에서 11살 남자아이를 구조하는 데 이어 오늘 아침 현재 구조대원들이 7명을 추가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주지사는 붕괴된 아파트가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며 통상 군용기를 목표물로 하는 이 미사일을 러시아가 점차 지상 공격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추가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4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날 프랑스 E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몇 주 안에 레이더와 방공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 주 연합군사훈련 중 자국 국경 인근에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를 동원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해당 연합훈련을 우리나라 극동지역의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그런 행동에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일본 측은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동원된 하이마스 기종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밝힌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군수품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에 동참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도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우간다 보건당국은 캄팔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 환자는 지난 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사망한 확진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9일 첫 에볼라 환자가 확인된 이후 총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 캄팔라에서 확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